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8일 수요일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은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포착된 데 대해 한반도 비핵화가 공동 이익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오리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북한 핵실험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중국은 관련 각측이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을 추동하는 데 진력하게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한 자오 대변인의 이날 발언은 북한의 핵실험에 반대한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지난 5월 26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려 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부결된 바 있었습니다. 주일 미군과 일본 항공 자위대가 7일 전투기 6대를 투입해 동해에서 합동 훈련을 시행했다고 일본 방위성이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항공자위대 F-15 전투기 4대와 주일 미군 F-16 전투기 2대가 참여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번 훈련이 북한의 도발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주한미군과 한국 공군도 7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F-35A 스텔스 전투기 등 20대를 동원해 한반도 서해상 공역에서 무력시 비행을 했습니다. 이번 비행에는 한국 공군의 F-35A 4대, F-15K, KF-16 등 전투기 16대와 주한미군군의 F-16 전투기 4대가 참여했습니다. 중국이 비밀리에 캄보디아에 해군 시설을 건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6일 익명의 서방 관리들의 인용에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시설이 완공되면 중국군이 타일랜드반에 있는 내암 해군기지 북부에 주둔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이번 주에 기공식이 예정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리들은 이 기지는 중국이 보유하게 될두 번째 해외기지며 인도태평양에 들어서는 첫 기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중국이 운영하는 유일한 해외기지는 동아프리카 지부티에 있는 시설입니다. 신문은 전문가들 분석을 인용해 남중국해 서부에 해군 기지를 중국이 확보할 경우 역내 영향력 확대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캄보디아 측 입장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보도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6일 신임 투표에서 승리해 총리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존슨 총리는 이날 보수당 내 하원의원 신임 투표에서 찬성 211표 대 반대 148표로 신임을 얻었습니다. 보수당 규정에 따르면 소속 의원 수인 359명의 과반인 180명 이상의 지지를 받으면 당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찬성률 59%에 그쳐 지난 2018년 12월 전임 테레사 메이 총리가 신임 투표에서 받은 63%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설득력 있고 결단력 있는 좋은 결과라며 지금부터는 국민을 돕는 일에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6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연방 대통령을 제재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날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마링코 카바라 대통령을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약 30년 가까이 역내 안정을 추구해온 데이턴 평화협정의 이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또 스릅스카 공화국의 알렌 세라닉 보건복지부 장관도 국가기관을 약화시켜 정부 안정을 위협했다는 이유로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한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성명을 내고 카마라 대통령과 세라닉 장관이 그들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번영을 희생하는 대가로 민족 국가주의적 이익을 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6일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 청정에너지 제품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발표됐습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3월부터 이들 4개 나라에서 태양광 패널을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이 중국산 부품을 사용해 중국에 부과한 관세를 우회한다는 혐의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상무부가 관세를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태양광 패널 수입을 중단하면서 미국 내 태양광 사업 수백 개가 지연되거나 중단된 바 있었습니다.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에베레스트봉, 로체봉, 칸첸중가봉, 마나슬루봉 인간 한계에 도전하는 해발 6,000m가 넘는 에베레스트의 봉우리입니다. 정상의 깃발을 꽂고 환호하는 등반가들의 위협에 사람들의 응원과 찬사가 모이는 세계 지붕으로 불리는 곳인데요. 오늘 전하는 에베레스트 소식은 세계 청정지역이라는 명성을 무색하게 하는 쓰레기 처리와 오염 문제에 몸살을 앓고 있는 에베레스트 이야기입니다. 자, 에베레스트의 주요 등반로를 관리하는 네팔 당국의 청소 작업은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관광 당국이 나서고요. 세계 각국의 산악인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이 청소 원정대를 꾸리고 또 군의 헬기가 동원돼 쓰레기를 옮기고 있다는데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진행한 이번 청소에 무려 33톤의 쓰레기가 수거됐답니다. 빈 깡통, 병, 플라스틱, 텐트, 밧줄, 깃발, 사다리에 인분까지 등반객들이 쓰고 버린 장비와 오물입니다. 네팔 당국은 그동안 정기적인 청소에 나서면서 등반객들에게도 하산할 때 일정 무게의 쓰레기를 가져오면 적지 않은 금액의 예치금을 돌려주고 있는데 이 예치금의 환급률도 높지가 않답니다. 또 지구온난화 문제, 기후변화로 눈과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는데요. 그 사이로 더 많은 쓰레기가 드러나고 있어서 수거해야 하는 쓰레기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반사고로 눈과 빙하 속에 묻혀있던 조난자들의 시신도 종종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서요. 시신을 수습하는 일도 에베레스트 청소원정대의 중요한 임무가 됐습니다. 에베레스트 청소원정대는 이번에도 8,800여 미터 높이에서 두 구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수습한 조난자의 신원을 지금 파악하고 있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 이야기 미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6월 8일 수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오전에는 자강도 중강, 장진과 양강도 지역 시작으로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에는 강원도와 함경남북도를 지휘한 나머지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비의 양은 5에서 30mm, 양강도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리겠습니다. 대기가 불안해서 강원도 지역은 소나기도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면서 날씨는 선선해지겠습니다. 삼지연의 아침 최저 5도에서 시작하고요. 해산은 9도, 중강 12도, 청진 10도입니다. 개성, 평양, 신의주가 14도, 해주가 15도로 가장 높겠고요. 원산, 장전 아침 최저 기온 13도입니다. 낮에는 삼지연이 13도까지만 오르겠습니다. 해산이 18도, 청진 18도, 중강 22도, 신의주가 23도, 평양 24도, 개성이 25도로 낮 최고 기온 가장 높은 곳입니다. 상대적으로 장지연이 20도, 원산 함흥 21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와 서해 모두 구름 많거나 흐린 날씨입니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2.5m, 오전에 물결이 더 높겠고요. 먼바다는 3m까지 오르겠습니다.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겠고 먼바다는 1m까지 오르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이 동부 돈바스의 요충지인 세베로도네츠크를 점령하기 위해서 격렬한 시가전을 벌였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불신임 투표에서 살아남으면서 퇴진 위기를 넘겼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이란에 IAEA 사찰 활동에 협력할 걸 촉구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도 먼저 우크라이나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에 있는 세베로도네츠크시를 장악하기 위해서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의 전투가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양측은 7일에도 이 세베로도네츠크에서 치열하게 시가전을 벌였습니다.
네, 이 세베로도네츠크가 돈바스의 아주 지리적 중요한 그 요충지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루한시크주에 있는 도시인데요. 루한시크주의 주도인 루한시크시가 이 친러시아 반군에게 넘어간 후에 이 세베로도네츠크가 우크라이나 정부 측의 주도 역할을 해왔습니다.
네.
네, 세베로도네츠크까지 함락되면 사실상 루한시크주가 러시아군에 다 넘어가는 거라는 평가입니다.
지금 전황이 어떻게 됩니까?
네, 러시아군이 동부 돈바스 장악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우크라이나군이 이에 맞서서 전투를 벌이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병력에서 열세인 우크라이나에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우크라이나 군 당국이 6일 밤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러시아는 세베로도네츠크를 포함해서 도네츠크와 루한시크 일대 20개 넘는 지역에 폭격을 쏘아부었고요. 이 과정에서 민간인 2명이 사망했는데요. 이 민간인 사망자 수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확인은 하지 못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금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6일 언론 브리핑에서 러시아군이 수적으로 더 많고 더 강력하다면서 지금 돈바스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싸울 기회가 충분히 있다면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러시아와의 평화협상과 관련해서 적들이 자포리자도 원하고 있다면서 지금 수준에서는 제로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뉴욕 유엔 본부에서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네,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이 참여한 가운데 안보리 회의가 6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또 글로벌 식량 위기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는데요.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가 회의 도중에 퇴장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네벤자 대사가 왜 중간에 자리를 떴습니까?
네, 샤를 미셸 유럽연합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의 발언에 심기가 상했다는 전언입니다. 네벤자 대사는 샤를 미셸 의장이 연설하는 도중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회의장을 나갔는데요. 네벤자 대사는 나중에 기자들에게 안보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미셸 의장의 거짓말 때문에 도저히 그냥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이 어떤 말을 한 겁니까?
네, 미셸 의장은 지금 전 세계에서 고조되고 있는 이 식량 위기의 책임이 전적으로 러시아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네, 미셸 의장은 우크라이나의 오데사항에는 수백만 톤의 곡물, 밀이 컨테이너와 선박에 갇혀 있다면서 이게 러시아 군함이 흑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네.
네, 이로 인해서 식량 가격이 오르고 사람들을 가난으로 몰아넣고 지역 전체를 불안정하게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셸 의장은 또 러시아가 이 식량 공급을 개발 도상국에 대한 스텔스 전투기, 그러니까 무기로 삼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미셸 의장이 또 다른 얘기도 했네요.
네, 미셸 의장은 일부 성폭력 사례를 인용하면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반인륜적 행위와 전쟁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예.
네, 미셸 의장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회의장을 나가는 네벤자 대사를 향해서 이 방을 나갈 수 있을지 몰라도 진실을 듣지 않는 건 쉽지 않을 거라는 말도 했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를 향한 국제사회의 지원 다짐도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6일은 노르망디 상륙 78주년이 되는 날이었는데요.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이날 노르망디 미군 묘지에서 열린 기념행사에 참석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다짐했습니다. 밀리 의장은 미국과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에 상당한 지원을 제공해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또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이 2차 대전 후에 연합군이 만든 규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어 목적이 아니면 그 어떤 나라도 군사력으로 다른 나라를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라고 하면 2차 세계대전을 연합군의 승리로 이끈 그 전기가 된 사건이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 연합군은 1944년 6월 6일에 이 독일군이 당시에 점령하고 있던 프랑스 북부 노르망디 해안에 기습 상륙하는 작전을 전개했습니다. 당시에 투입된 병사만도 15만 6천 명이 넘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2차 대전에서 연합군이 승리하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지만 이 상륙 첫날에 4,400여 명이 목숨을 잃는 등 희생도 컸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영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퇴진될 위기에 있었던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직위를 유지하게 됐네요.
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6일 불신임 투표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영국 집권 보수당은 이날 오후에 존슨 총리에 대한 신임안을 투표에 붙였는데요. 359명의 보수당 하원 의원 가운데서 존슨 총리를 지지한 의원이 211명, 반대한 의원이 148명으로 나타나서 당장의 사태 위기는 모면하게 됐습니다.
소속 정당이 보수당에서 불신임 투표가 진행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투표는 보수당 의원 적어도 54명, 그러니까 보수당 전체 의원의 15%에 달하는 의원들의 표결 요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예, 투표 결과 과반이 찬성하면 총리가 교체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존슨 총리는 표결에서 일단 과반의 지지를 받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존슨 총리가 자리를 지키려면 적어도 180명의 지지가 필요한데요. 여기에 추가로 30명이 존슨 총리 지지의 표를 던지면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신임 투표가 진행됐다는 것만으로도 불명예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예.
예, 내부의 이른바 이 반란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통합을 이끌어낼지도 큰 과제로 남았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영국의 총리가 이 불신임 투표라는 상황에 어떻게 오게 된 겁니까?
네, 이른바 파티 게이트 사건 때문입니다. 아, 존슨 총리는 지난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봉쇄 조처가 한창일 때 총리 관저에서 생일 파티를 여는가 하면
네.
네, 또 12월 성탄절 기간에도 파티를 여러 차례 여는 등 음주 파티를 가진 게 드러나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당국의 방역 규칙을 어긴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존슨 총리는 경찰 조사에서 범칙금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로써 영국 역사상 재직 중에 위법 행위를 한 첫 총리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이 파티의 내용이 적나라하게 담긴 정부 보고서가 공개돼서 거센 비판과 함께 퇴진 압력을 받았습니다.
예. 존슨 총리가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지금 휩싸여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네, 존슨 총리는 모두가 고통받는 시기에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다면서 거듭 사과를 표명했는데요. 하지만 총리직 사퇴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네, 존슨 총리가 이날 발표 후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결정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결과라며 환영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흥분된 어조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언론과 세간에 떠돌고 있는 모든 소문을 뒤로 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전에도 영국에서 이렇게 불신임 투표를 거친 총리가 있었던 것 같네요.
네, 전임 테레사 메이 총리도 이렇게 불신임 투표를 거쳤습니다. 2018년 당시 영국은 유럽연합 EU 탈퇴 문제로 큰 내홍을 겪고 있었는데요. 당시 메이 총리는 63% 지지를 얻었습니다.
예.
예, 하지만 존슨 총리는 이번에 59%의 지지를 받아서 메이 총리보다 낮은 지지율을 보였고요. 따라서 불안한 승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혹시 존슨 총리에 대한 그 불신임 투표가 앞으로 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당규에 따라서 부결되면 1년간은 존슨 총리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로써 적어도 1년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존슨 총리는 지난 2019년 7월에 취임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으로 이란 관련 소식을 보겠습니다.
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6일 이란 정부에 IAEA의 4차 활동에 협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현재 오스트리아 빈에서는 6일부터 10일까지 일정으로 IAEA 이사회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그로시 총장은 회의 첫날인 6일에 이란 핵활동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이란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네. 지금 이란이 IAEA의 사찰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네. 이란은 지난 2018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한 후에 단계적으로 핵합의 조항의 이행 범위를 축소했는데요. 그러면서 지난해 2월을 끝으로 자국 내 핵시설에 설치한 IAEA 감시 카메라 촬영본도 더 이상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1년 넘게 현장 접근을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최소한의 정보 수집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 이란은 지난해 시작된 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에 참여하면서 제한적인 수준으로 임시 핵 사찰을 재개하겠다고 합의했었는데요. 하지만 핵합의 복원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이 사찰 활동도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네. IAEA는 이란의 핵물질 보유 수준을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지난 2월 19일 기준으로요. IAEA는 이란의 농축 우라늄 보유량이 약 3,200kg에 달하는 걸로 추산했습니다.
예.
네, 이 가운데 일부는 농도 60%의 우라늄인데요. 2단계까지 올라가면 핵무기를 만드는 데 쓰이는 90% 농축은 쉽게 달성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루시 총장은 이날 이사회에서 이란이 핵폭탄을 만드는 데 필요한 양에 매우 매우 근접하고 있다면서 이는 몇 주 정도의 시간 문제라고 우려했습니다.
네. 그 당초 이란 핵합의에서 규정했던 그 농축 우라늄의 농도가 몇 퍼센트였죠?
네, 3.67%의 저농축 우라늄입니다. 전력 생산 등 민간용으로만 사용될 수 있는 수준인데요. 하지만 이란은 미국이 먼저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괴했다고 주장하면서 20%, 40%, 60%로 계속해서 농축 농도를 끌어올려왔습니다.
예. 자, IAEA의 사무총장은 지금 이란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현재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이번 IAEA 이사회에서 이란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준비 중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네, 그로시 총장은 자신은 이 결의안에 대해서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IAEA와 이란의 협력이 더 줄어드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그 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은 별 진전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건가요?
네. 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은 지난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고 4월부터 미국 정부도 간접적으로 참여하면서 기대감을 나타냈는데요.
예.
네, 하지만 6월에 이란 대선에 이어서 올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큰 정치적인 격변으로 1년 넘게 표류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큰 틀의 합의는 마련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최근 다시 냉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에서는 어떤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미국 정부는 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에 간접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로버트 말리 미국 이란 특사는 지난달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 출석해서 협상 성공 가능성이 실패 가능성보다 작다면서 부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네, 말리 특사는 협상 난항의 이유로 이란 정부가 지나친 요구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미국 정부는 그 요구에 굴복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이 요구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란은 먼저 미국과 서방이 부과한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그 선결 조건의 하나로 이란 혁명수비대의 테러 조직 지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란 최고 지도자 직속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휘두르고 있는데요. 말리 특사는 이 혁명수비대 제재 해제는 이란 핵합의 거래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네, 최근에 미국 정부는 이란에 또 추가 제재도 단행했었죠?
맞습니다. 지난 3월 말에 이란 혁명수비대 산하 탄도미사일 연구와 개발에 연루된 기관, 개인에 대해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네.
네, 미국 재무부는 이라크 북부의 아르빌에 대한 미사일 공격, 또 이란이 지원하는 예멘 후티 반군의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아람코 정유시설에 대한 폭격 등에 따른 조처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란은 이란 핵복원 협상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반발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구구 성향 단체 프라우드 보이스의 전 대표가 지난해 1월에 발생한 의사당 난입 사건과 관련해 선동적 음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캐시오컬 뉴욕 주지사가 반자동 소총 구입 연령을 기존 18세에서 21세로 상향하는 등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관광 산업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관광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1월 6일에 일어난 의사당 난입 사건과 관련해서 기소되는 사람이 또 하나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구구 성향 단체 프라우드 보이스의 전 대표와 이 단체 일부 회원이 기소됐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6일 지난 2020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 당시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를 의회가 승인하지 못하도록 의사당을 공격하는 데 있어 선동적 음모 혐의로 헨리 엘리케 타리오 전 대표와 다른 회원 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의사당 난입 사건 당시에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한 겁니까?
네, 작년 1월 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의사당을 난입할 당시 타리오 씨가 워싱턴 DC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네.
타리오 씨는 사건 이틀 전에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지난 2020년 12월 워싱턴에서 시위 도중 흑인교회에 붙어있던 흑인의 목숨도 중요하다 현수막을 파손한 혐의로 체포가 됐던 겁니다.
예.
이후 타리오 씨는 5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타리오 씨는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는데 기소가 된 거네요.
네. 검찰은 타리오 씨가 시위대가 의사당을 난입하도록 부추기고 조장하는 일을 지원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타리오 씨가 대표로 있었던 단체가 프라우드 보이스라고 하셨어요.
네.
이게 어떤 단체입니까?
네, 프라우드 보이스는 2016년에 창설된 백인 우월주의 성향의 극우 단체인데요. 자신들을 서부 쇼비니스트, 즉 배타적 애국자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예.
이들은 지난 2020년 흑인 남성인 조지 플로이드 씨가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목숨을 잃은 후 미 전역에서 시작된 반인종차별 운동이죠. 이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 시위대를 저격해서 맞불 시위를 주도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네.
이 민권단체인 남부빈곤법률센터는 프라우드 보이스를 증오단체로 지정하기도 했는데요. 자, 그러자 게빈 맥기네스 프라우드 보이스 공동 창립자는 이 남부 빈곤 법률센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단체는 그 의사당 난입 사건의 배후 단체 가운데 하나로 또 지목이 됐고요.
맞습니다. 프라우드 보이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열렬하게 지지하는 단체이기도 합니다. 지난 2020년 대선 결과가 사기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에 동조하며 대선 결과 승인을 저지하기 위해 의사당 난입 사태를 조직적으로 기약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은 의사당 난입 사건 당시 프라우드 보이스는 회원 간의 소통을 위해 라디오를 사용했는데 외부에서 엿듣지 못하도록 중국산 무선 햄 라디오 수신기로 무전을 주고받았다고 밝히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 타리오 씨가 이렇게 기소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네요.
예, 타리오 씨와 다른 회원 4명 모두 앞서 의사당 난입 사건과 관련해 다른 선동 음모 혐의로 기소가 됐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기소는 프라우드 보이스 회원들을 상대로 한 가장 심각한 경우라고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의사당 난입 사건과 관련해서 기소된 경우가 더 많은가 보네요.
예, 프라우드 보이스 회원이거나 이 단체와 연관이 있는 사람 36명 이상이 이미 기소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미 연방수사국 FBI는 또 다른 구구단체인 오스키퍼스의 창립자 스튜어트 로즈 씨와 이 단체 회원 10명을 의사당 난입 사건과 관련해 선동적 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한 바 있습니다.
네. 계속 언급되는 용어가 선동적 음모 혐의입니다.
예.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혐의입니까?
예, 이 선동적 음모는 무력으로 미국 정보를 정복 또는 파괴하려고 시도하는 걸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선동에 공모했다는 혐의가 인정받기 위해선 최소한 두 명이 공권력을 전복시키기 위해 무력을 쓰거나 법의 집행을 지연시키는 데 동조했다는 점을 검찰이 입증을 해야 하는데요.
네.
만약 혐의가 성립되면 최고 20년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자, 타리오 씨 기소 대상이 됐는데요. 어떤 입장인가요?
예, 타리오 씨는 자신의 의사당 난입 사태와 무관하다고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이 타리오 씨와 회원들은 이번 기소권과 관련해서 오는 8월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의사당 난입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기소된 사람은 약 800명에 달하는데요. 이 가운데 250명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이번에는 뉴욕으로 갑니다. 아, 뉴욕주가 새로운 총기법을 제정했네요.
그렇습니다. 최근 미 전역에서 총기 참사가 잇따르는 가운데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6일 이 반자동 소총 구매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등 이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 패키지에 서명했습니다.
네. 이 호컬 주지사는 총기 규제 강화를 옹호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이죠?
그렇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이날 서명식에서 오늘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밝혔는데요. 생각과 기도만으로 이 총기 문제를 고칠 수는 없지만 강력한 행동을 취하면 그럴 수 있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아이들이 스쿨버스에서 내리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 부모들을 위해 목숨을 잃은 이들을 위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뉴욕에서 이런 법안이 만들어진 배경이 있다고요?
예, 지난해 14일 뉴욕주 버펄로의 슈퍼마켓에서 발생한 총격으로 흑인 10명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죠. 또 열흘 뒤에 텍사스주 유베이디의 롭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사고로 어린이 19명을 비롯해서 21명이 이제 숨지는 참극이 벌어졌는데요. 자, 그래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하게 된 겁니다. 네.
호컬 주지사가 이날 서명한 법안이 여러 개가 묶여있는 패키지 법안이라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총기와 관련된 총 10개의 법안이 담겨있는데요. 예. 자, 이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최근 총기 난사 사건에서 사용이 돼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AR-15 등 이 반자동 소총의 구매 허용 연령을 기존의 18세에서 21세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네.
또 반자동 소총 구입 시 총기 면허 취득을 의무화하고 법 집행 기간 외에는 방탄복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걸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또한 기존의 적기법을 더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적기법이란 이 주변이나 본인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총기를 법원이 압수할 수 있는 법을 말합니다.
네. 그러면 뉴욕주의 이 새로운 총기법은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는 겁니까?
네, 대부분은 30일 안에 시행이 들어갔고요.
예.
총기 구매 연령 상향만 90일 이후에 효력을 갖게 됩니다.
네, 지금 미국에서 총기 규제를 두고 논란이 아주 뜨거운데요. 뉴욕주에서는 어떻게 법안이 통과를 한 겁니까?
네, 뉴욕주의회는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입니다. 뉴욕주의회의 공화당 의원들은 대부분 새로운 주법에 반대하는 입장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하지만 뉴욕주에서 총기 법안이 통과하면서 총기 규제를 둘러싼 논쟁은 더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지금 연방의회 차원에서도 총기 규제 법안이 논의 중이죠?
맞습니다. 지난주 하원 법사위는 총기 구매 연령을 21세로 올리고 대용량 탄창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우리 아이 지킴이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이번 주 본회의도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예.
하지만 하원에서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반대로 사실상 법안 통과가 힘든 상황입니다.
주 차원에서도 이 총기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곳이 있다고요?
예, 하지만 주의 정치적 색깔에 따라 차이를 보입니다.
예.
AP통신이 최근 주지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민주당 주지사들은 대부분 총기 구매 연령을 올리는데 찬성한 반면
네.
공화당 주지사들은 다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주지사 가운데 유일하게 필 스콧 버먼트 주지사만이 찬성 입장을 밝혔는데요. 버먼트 주는 총기 구매 연령이 이미 21세로 제한돼 있다고 합니다.
네.
한편 플로리다 주의 경우는 공화당이 장악한 주로서는 이례적으로 총기 규제 주법을 마련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2018년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등학교 총격 이후 당시 리스코 주지사는 총기 구매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높이는 법안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이 새로운 관광 전략을 발표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미 상무부가 6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침체된 여행 관광업계를 다시 활성화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름하여 국가 여행 관광 전략인데요. 지나 레이먼도 상무장관은 이 새 전략을 발표하면서 미국 50개 주와 미국령 워싱턴 DC가 해외 여행객들을 안전하게 맞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정부가 이렇게 새로운 관광 전략까지 내놓은 배경이 중요하겠죠?
예,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죠. 자, 미국 정부도 여행업계에 닥친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레이먼도 장관은 코비드-19 영향은 국가와 지역 경제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는 여행 관광 업계를 그 어느 때보다 더 폭넓고 공정하며 지속 가능하고 탄력적으로 만들 특별한 기회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정부의 새로운 전략으로 국내적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손실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 해외 여행객들에겐 잊지 못할 경험을 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정부의 전략 자세히 보죠.
네, 국가 여행 관광 전략은 5개년 계획입니다. 오는 2027년까지 외국에서 미국에 오는 여행객을 한 해 9천만 명까지 늘리고 이들이 창출하는 경제적 이익이 매년 2,790억 달러가 되도록 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지금은 여행객이 많이 줄었다고 하던데요.
네, 상무부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 미국을 찾은 해외 관광객은 7,940만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해외 여행객이 1,920만 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이듬해인 2021년에도 2,210만 명으로 크게 나아지지를 않았는데요. 경제적 창출 효과도 크게 줄었습니다. 자, 지난 2019년에 여행객들이 쓴 돈은 2,390억 달러가 좀 넘었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810억 달러로 급감했습니다.
차이가 상당하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새로운 관광 전략을 통해서 여행객도 늘리고 또 경제적 효과를 팬데믹 이전보다 뭐 더 나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거죠.
맞습니다. 새로운 전략은 네 가지 접근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여행 목적지로서의 미국 홍보입니다. 예. 이를 위해 이미 존재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자산들을 지렛대로 삼아 여행객들에게 좀 덜 알려지고 대표성이 떨어지는 지역들까지 여행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접근 전략은 뭔가요?
예, 두 번째 전략은 미국 입국과 국내 여행의 편의 도모입니다. 자, 해외 여행객들이 미국에 입국하고 또 미국 내에서 여행을 하는 데 있어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자, 이를 위해 전자 입국 시스템 확대로 입국 절차를 더 간소하게 하는 등 한마디로 입국 절차의 현대화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을 잘 알리고 입국 절차를 현대화하고 나머지 전략은 뭔지 궁금합니다.
예, 세 번째 전략은 다양하고 포괄적이며 만족스러운 여행 경험 제공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성을 갖춘 여행 상품을 개발하고 지원하고 또 여행업계의 이제 필요를 해결해 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네.
자, 특히 미래 세대를 위해서 자원을 보호하는 동시에 연방 공유지나 연방 수역 등을 소개하는 여행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여행객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제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행 전략에 환경 문제를 고려하는 부분도 있네요.
예, 자, 네 번째 전략이요. 회복력 있고 지속 가능한 여행 관광업 활성화입니다. 여행 관광업계가 기후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자연재해나 보건 위기, 기후 변화에도 회복력을 갖춘 여행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 이익과 자연 보호를 통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되 공정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행업계의 전략을 세운 곳이 상무부입니다.
예.
그만큼 여행산업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는 의미겠죠?
맞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여행관광업계는 미국 경제성장과 노동시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해외 관광객이 미국 여행 중에 구매하는 상품과 서비스는 수출액으로 집계가 될 정도인데요.
네.
또 코로나 팬데믹 이전 여행업계가 창출한 일자리는 950만 개로 이들이 만들어내는 경제적 생산 규모는 1조 9천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예, 상무부가 이렇게 새로운 관광 전략을 발표는 했습니다만 아직 여행업계의 그 코로나 관련 봉쇄 조처가 다 풀린 건 아니죠?
예, 미국은 거의 모든 항공 여행객에게 코로나 검사 음성 결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항공업계는 대부분 국가에서 더는 코로나 검사 결과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방역 조처를 더 완화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레몬드 장관은 로이터통신에 이 코로나 검사 결과가 관광객들에게 장벽이 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업계로부터 이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고 행정부에도 이를 알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4부 1920년대 미국
1908년 뉴욕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미술사에 기록될 만한 특별한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화가들은 기존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주제로 그림을 그렸고요. 실물을 있는 그대로 현실적으로 묘사했습니다.
미국의 많은 젊은 화가와 미술 애호가들은 유럽에서 온 새로운 미술 방식에 큰 관심을 보였고 이 새로운 예술 세계를 면밀히 관찰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찰스 데무스와 조셉 스텔라를 비롯한 다른 미국 화가들은 피카소와 브라크 같은 새로운 입체파 방식으로 뛰어난 예술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존 마리는 미국 북동부 뉴욕과 메인주의 아름다운 해안 풍경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막스 웨버와 조지아 오키프 같은 화가들은 사실주의보다는 작가의 상상력을 더 많이 담은 듯한 방식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1920년대 문학이 그랬던 것처럼 진지한 현대 화가들의 많은 작품도 작품이 나오고 몇 년이 지나서야 대중의 인기를 얻었습니다.
1920년대 미국 최고의 건축가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였습니다. 20세기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건축가 가운데 한 명이라는 평을 받는 라이트는 건축가들이 건축물을 설계할 때 일부 고대 양식을 모방해서는 안 되고 그 건축물에 맞는 독자적인 방식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건축물에는 생명과 영혼이 담겨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건축물은 기반을 이루는 주변과 자연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만큼 건축물을 세울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는 것이 건축 디자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라이트는 건축물이 들어설 지역의 재료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사용했습니다. 건축물과 건축 설계를 유용하고 효과적으로 결합하기 위해서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건축 양식을 개발했습니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1920년대에 뛰어난 건축가였지만 문학과 미술 분야와 마찬가지로 건축 분야도 그때는 미국인 대부분은 이 뛰어난 건축가의 작품을 알지 못했습니다. 대중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건축가보다는 전통적인 신념을 갖고 기존의 방식을 따르는 지역 건축가들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집과 사무실, 대학이나 다른 필요한 건물을 설계할 때 새로운 건축 양식보다는 구식의 안전한 방식으로 건축물을 설계했습니다.
1920년대는 미국 문학과 예술에서 여러 새로운 방식이 나온 아주 중요한 시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문체는 반세기가 지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미국 작가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 화가는 1920년대 진정한 미국 현대 미술이 탄생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다른 나라의 건축학도들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설계한 건축물을 공부하며 건축가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1920년대 예술가들이 표현한 저항정신과 풍부한 상상력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1920년대 미국인들은 새로운 관습을 만들고 오랜 세월 이어온 사회적 전통을 깨는 실험적인 시기를 경험했습니다. 새로운 춤이 등장해서 젊은이들을 사로잡았고요. 이전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과감한 옷차림으로 다양한 패션을 선보인 것도 1920년대였습니다. 미국에서 탄생한 예술 분야 역시 가장 상상력이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는 미술과 훌륭한 문학작품을 풍성히 배출한 시기였습니다.
1920년대 미국은 경제적 여유와 함께 그야말로 기존의 틀을 깨는 새로운 사상과 문학, 예술이 풍부했던 시기였습니다. 젊은이들이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과감한 옷을 입고 남녀가 몸을 가까이 기대고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면 1920년대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개방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1920년대 미국은 상당히 보수적이었습니다. 이 시기 미국인들은 사회제도나 정치제도 등 여러 분야에서 언제나 보수적인 정책을 지지했습니다. 유권자들은 선거에서 보수적인 공화당을 선택했고 1920년대에 워런 하딩 대통령과 켈빈 쿨리지 대통령, 허버트 후보 대통령까지 이 공화당 소속 대통령을 세 번 연달아 선출할 만큼 보수적인 분위기였습니다.
1920년대 미국 사회의 보수성을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은 새로 만들어진 이민법입니다. 이 시기 미국 시민권자 대부분은 영국에서 건너온 초기 이민자들과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최소한의 유대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었고 미국은 이를 이용해 이민자 수를 제한했습니다.
영국에서 온 미국 초기 정착민과 혈연이나 결혼으로 연결된 사람들은 자신들이 진정한 미국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초기 이민자들과 어떤 형태로든 역사적 유대관계를 가진 후손들이 진짜 미국인이라고 여겼던 거죠. 미국인들은 전통적으로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같은 서유럽 국가들에서 온 새 이민자들을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1920년대 뉴욕시와 다른 항구에 도착한 이민자 대부분은 유럽 동부와 중부, 남부 지역 출신이었습니다. 일부 미국인들은 낯선 외국인 수백만 명이 미국 해안에 도착하고 이민자로 미국 땅에 발을 딛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새로 정착한 이민자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 것을 걱정했고 이민자들이 어떤 정치적 신념을 갖고 있을지 불안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에서는 이민을 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민 통제 압력이 커지자 미국 의회는 나라마다 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수를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924년 연방의회와 켈빈 쿨리지 대통령은 더욱 강력한 이민법 시행에 동의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조건이 너무 좋아서 속셈이 뭐죠? 꿍꿍이가 뭐죠? 이런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Welcome to the show, John.
Thanks for inviting me. Do you want to go to a Korean restaurant after work? It's my treat.
Sounds good to me. What's the catch?
Nothing. I just want you to try Korean food.
I asked you the other day when I wanted to go to a Korean restaurant, but you told me you were busy.
I was really busy that day. But not today. Trust me, there's no catch. 제가 잔에게 퇴근 후에 한국 식당에서 제가 밥을 사겠다고 하자 저는 좋다며 속셈이 뭔지 물었습니다. What's the catch? 속셈이 뭔가요? 이런 표현인데요. Catch, 잡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죠. C-A-T-C-H, catch, catch the ball, 공 잡아요. 그런데 이 catch는 이렇게 공 같은 물질적인 것을 잡을 때도 catch라는 말을 하지만 정신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잡을 때도 사용합니다.
I caught a cold.
나는 감기에 걸렸어요. 잘 가요. 나중에 봐요. Goodbye, see you later. 대신에 goodbye, catch you later. 이렇게 해도 같은 표현이 됩니다. 또 잘못 들었을 때 못 들었어요. 다시 얘기해 줄 수 있나요?
I didn't hear that. Could you repeat it?
이렇게 hear, H-E-A-R, hear를 써서 못 들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잡지 못했다.
I didn't catch that. Could you repeat it?
catch를 사용해서 못 들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I didn't catch that. Could you repeat it?
못 들었습니다. 다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오늘은 what's the catch? 속셈이 뭐죠? 라는 표현 살펴보고 있는데요. what's the catch와 비슷한 표현으로 저희가 있다.
ulterior motive.
저희를 사용해도 좋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I will cover your shift this weekend and every weekend.
Really? What made you change your mind? I thought you don't want to work on weekends.
I just want to help you.
I'm just thinking here that there must be an ulterior motive.
No, there's no catch.
Okay, then tell me something. You probably know more about company policy. What are the drawbacks if I don't work on weekends?
제가 잔에게 주말 근무를 앞으로 계속 대신해 주겠다고 하자
There must be an ulterior motive.
저희가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Ulterior motive.
저희 기억하시고 대화에서 나온 표현
What are the drawbacks?
단점은 뭔가요? 라는 질문 나왔습니다. 제가 주말 근무를 해서 좌니 주말에 일을 안 하게 되면 받게 되는 단점이 뭔지를 물은 거죠.
What's the catch if I don't work weekends?
그럼 끝으로 속셈이 뭔가요?
What's the catch?
What's the catch? 기억하시면서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Do you want to go to a Korean restaurant after work? It's my treat.
Sounds good to me. What's the catch?
Nothing. I just want you to try Korean food.
I asked you the other day when I wanted to go to a Korean restaurant, but you told me you were busy.
I was really busy that day, but not today. Trust me, there's no catc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What's the catch? 속셈이 뭔가요? 너무 좋은 조건의 얘기를 들었을 때 조건이 뭔지 물어볼 수 있는 표현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